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녁에 4주에 걸쳐서 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길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더 이상 이집트에 살던 종로로 됐던, 죄의 종로로 됐던 습관과 옛 구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특별히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 예배당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되고 보양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까지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죄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늘 씻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을 잘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아름다운 신부야, 나의 예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런 간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어쨌든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교회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두 가지 측면,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 지체요, 또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 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 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럼 교회 중심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해할 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답변한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주체, 교회 세우는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기초가 이 반석에, 사실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페트로스라는 헬라어를 썼고,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라고 하는 걸 썼는데, 뭐 페트로스는 뭐 우리가 그냥 알듯이 돌멩이를 이야기하고 페트라는 큰 바위 덩어리인데, 어쨌든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이 부분에서 저는 특별히 공교회성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믿는다고 이해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듯이, 공교회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 생각을 해 보려고 해. 사실 교회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영적으로 우리는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 중심이란 뭐냐? 예배 중심이다. 그 교회 와서 가장 우선적이고 최종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이 행위를 빼놓고 교회 중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새 옷을 입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예배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난 교인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뭐 본인들이 집에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집에서 뭐 예배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사실 예배는 공동체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들이 봐야되는데 교회는 언제나 예배 공동체고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함부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옛날 그 사극에도 보게 되어지면 왕 앞에서 신하들이 물론 이제 왕이 굉장히 빈약하고 신하들의 휘둘리는 그런 왕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왕의 권세 앞에 신하들은 사실은 고개도 제대로 쳐들지 못하고 그냥 그 고개를 숙이고 왕의 명을 따르고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보다도 훨씬 높으신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예배 행위가 정말 우리는 경거망동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옛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었는데 요즘에 한국 교회의 예배를 보면 정말 너무 경망스러운 예배가 정말 많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2005년도에 그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 인구를 통계청에서 발표했을 때 기독교가 그 당시에 14만 4천 명이 줄고 인구가 천주교가 73%가 증가하고 그래서 200 몇만 명이었던 것이 뭐 갑자기 그 5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막 늘고 불교 인구도 줄고 하는 이런 통계 발표가 있을 때 그 당시 천주교에서 천주교가 이렇게 많이 급성장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천주교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온 거예요. 근데 그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개종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일곱 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그 당시 사실은 천주교가 바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오늘 우리가 구정 명절에 다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국가가 공인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렇게 법을 바꿨거든요. 그 천주교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19세기에 무슨 기묘사화라는 이 사화의 모든 그 원인이 천주교인들이 사실은 조상들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한 것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도 된다 이런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 문제에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천주교로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주초 문제도 천주교에서는 다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많이 갔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원인이 일곱 가지 중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1순위가 그게 아니었고 1순위가 개신교에서 왜 천주교로 갔느냐? 1순위가 놀랍게도 뭐였냐면 개신교 예배는 시장바닥과 같고 천주교의 미사는 굉장히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갈망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개신교의 예배하면 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좀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딴따라같이 그냥 막 온갖 쇼를 먼저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시간들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발표를 보고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다 그런 쪽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데 목사님들은 왜 예배를 바꾸냐 그렇게 사람들이 원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목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쨌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건망동하게 행하는 것이 결코 안 되는 그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건 당회의 권한도 아니고 총회의 권한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있어서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사건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즉결 처분을 하게 되어져서 정말 아론이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대성 통곡하면서 아마 노발대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내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제서야 아론이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려주기 이전까지 아론은 어찌게 내 두 아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론 나답과 아비우를 다 이제 이 대제사장으로 위임하게 만들었고 첫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을 아들 둘을 그냥 다 한꺼번에 데려가시니까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냥 무슨 내용으로 항의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대제사장이고 말이지 비록 옛날 금송아지 만든 잘못은 있었어도 정말 하나님 이 두 아들 1심도 저기 2심도 안 거치고 3심도 안 거치고 어떻게 1심에 단책 단칼에 쳐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는 하나님이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런 항의를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져요.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해도 아이 모세 장족하들 아닙니까? 모세를 생각해서라도 좀 이놈들 살려주시고 한번 다음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하게 꾸중을 하시고 기회를 주셔야지 그냥 기회도 안 주고 단칼에 쳐버리냐.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데서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은 구별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존재에 맞는 방식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 방식은 우리 인간이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했다가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가인이 나는 내가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제사를 드린 적은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내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믿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는 내 느낌, 내 확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되어야 그게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을 했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 적어도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지 이 부분이 정말 너무 많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예배를 우리는 제사로 둔갑을 시켜서 말 용어 자체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경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구약에서도 예배 또는 경배는 하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경배하다 다 하다로 되어 있지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다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것이지만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다. 적어도 이제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 지금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낸 내 크고 강한 팔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에 다른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나의 신으로 모신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예배는 경거망동하게 행동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게 좀 우리의 관습이 좀 있어서 그런데 제사 지낼 때 조상들에게 차례 지낼 때도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잖아요. 법도 절차. 아이, 이거 요즘에 구창게 누가 그렇게 그냥 우리 아무렇게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 어른들 생각이면 그런 제사는 조상들이 화낸다. 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조상신들이 와서 먹으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에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그 당시 예수를 안 믿으셨기 때문에 제사 지낸다고 큰 어린, 제가 좀 집안의 장남이다 보니까 깨워가지고 그냥 졸린데 뭐 앉혀 옷을 입히고 뭐 무릎을 끌리고 뭐 이게 잔을 또 올리고 하는 거 뭐 오른쪽 몇 번 돌리고 뭐 하고 이런 거를 그건 나는 그거 의미도 없잖아요. 어린 애가 뭘 알아? 근데 그 법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 제사가 합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조차도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향한 독특한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른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른을 섬기는 방식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어른이 뭘 좋아하실까, 어떤 걸 좋아하실까 이런 거 생각을 먼저 해요, 안 해요? 그게 예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어른이 좋아하든 말 상관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 이것은 뭐 그냥 어른 입장에서 그냥 겉으로는 그냥 오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내가 다시는 누놈한테 받는가 바라냐고. 아예 다시는 거절하는, 다시는 상종도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행위 자체도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초 자체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프로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예배가 철저하게 지금까지 제가 와서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 이 예배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배가 기독교의 문화를 꽃피우는 산실과 같은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찬양도 음악도 어떤 음악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규정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예, 결국은 예배가 정말 모든 신앙 교육의 꽃이 되는, 핵심이 되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 중심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해야 한다. 물론 이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몇 장 부르려야 할 것이냐, 아, 기도는 몇 분 해야 될 것이냐, 설교는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의 요소가 어떤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헌금이 있고 그다음에 성례가 있고 하는 이 다섯 가지를 종교 개혁자들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 가운데서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순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배 중심의 교회, 그래서 정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교회가 그것을 산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말씀 중심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서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방식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른을 섬긴다 할 때 그 어른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릴 때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고, 어른이 원하는 걸 무시해버리면 그 어른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라기서 3장에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그렇게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아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무런 해로 받지 않는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게 해요. 그러나 그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비록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겠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보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새들백 교회라고 미국의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리 워렌인가요? 그 양반이 25주년 때 교회 설립 25주년 때 참 뭐 발표하면서 저는 정말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 교인들한테 설문조사하니까 교인들이 찬송 부르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송을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만 부르냐? CCM송이나 보면서 이런 걸, 그런 찬송가 전통적으로 내놓은 거 우리 교인들이 부르는 거 싫어하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래서 그 사람의 목회는 무슨 뭐 목적이 이끄는 교회인지 뭔지 이런 것으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돼야 되지. 뭐 목적이 이끄는 교회냐? 저는 그 당시 그렇게 비판을 사실은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좋아하면 하고 싫어하면 안 한다. 또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성도들이 죄라고 하는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설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설교 안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아느냐? 예수님이 나처럼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으면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텐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예수님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그런 아주 사탄의 소리를 한 거예요. 그 미친놈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 예수님이 긍정적인 사고, 포지티브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한국에서 그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인가 어떤 출판사에서 출판한 막 엄청 돈 벌었잖아요. 그 책을 센세이션 이렇게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에 사실은 모든 요소 가운데 설교가 왜 길게 차지하느냐, 뭐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설교 시간이 좀 줄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거고,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요소 가운데 말씀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실은 설교가 긴 비중을, 예배 전체 시간에 가장 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아무리 정성을 다했어도 그건 주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뭐 먼지만 또 못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한 것이지만, 하나 주님의 눈에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제 1등 재벌이라고 합시다.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뭐 약간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 세계 제일 간 부자한테 수백억은 껌값도 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뭔가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어마어마하게 드러내는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주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성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데 강조점이 있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배 중심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왜 오십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나요? 제가 우리 총신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항상 내가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거, 당신네들 왜 교회 가냐? 그러면 전사님들이잖아요. 다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이 다 뭐라고 말하면 교회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역이 없으면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물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뭐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전사님들의 생각이 뭐냐면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그거거든요.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내가 바른 예배자로서 하나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왜 오느냐?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나한테 너무나도 절실하고 이것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렬한 열망 때문에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 혹 내가 맡은 일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찬양대 때문에 안내위원 때문에 뭐 무슨 뭐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으면 교회 안 와도 되는 그러니까 내 모든 관심은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멋들어지게 잘 해내느냐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고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 이전에 우리 모두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만남이 없이 사람들 만나고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일을 멋들어지게 처리하고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요즘에 방송실에서 일하는 사람,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데는 막 그 뭐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한테 항상 물어봐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신 은혜가 뭐냐? 제가 또 애들 어렸을 때 키울 때도 항상 주일날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서 와서 가정 예배하면서 야 오늘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 항상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일 때문에 예배 참석하고 일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찰들 중에서 정말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정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나 예배 중심, 그 예배 중심은 예배의 중심이신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지 내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재능을 과시하고 뽐내기자 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예배가 결코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정말 교회 중심 우리 서울길 저는 오늘 참 여기 와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전철 타고 오면서 오늘 설날 명절날 연휴인데 몇 명이나 저녁 예배 참석을 할까 틀림없이 뭐 방송으로 설교 들어도 되고 하니까 뭐 틀림없이 또 빠져나갈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거의 빠져나가지 않고 계시다라고 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왜 우리가 아침 저녁 예배하느냐? 뭐 구약의 예배 원리에 따라서 이제 제사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아침 저녁 한다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실질적으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그 기점을 언제로 보느냐? 제가 정확하게 그 통계를 내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조사는 해봤어요. 그것이 한국교회 저녁예배가 없어진 때부터 한국교회의 영적인 힘이 약화되어졌다라고 봐지는 것이죠. 저녁예배가 없어요. 대부분 교회가 다 오후예배로 전락이 되어졌고 저녁에는 뭐 가족 중심으로 한다든지 뭐 하고 그냥 흩어지고 마는데 정말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예배 교회 중심이란 예배 중심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주일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하루 쉬는 날이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틀려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기 위해서 아니면 5일 동안 일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휴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려는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는 주일을 가장 잘 보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외적인 두 가지 증거가 있었어요. 외적인 증거 두 가지. 그 하나가 할례고 하나는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였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다른 이방 나라들 가운데 안식일 제도가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 땅에 안식일이 있었습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기독교가 오면서 주일 개념이 있었고 일요일 개념이 생긴 것이지 기독교 없이 그냥 저절로 일요일이 생기고 뭐 주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조선시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가장 독특한 점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구약의 할례를 세례로 신약에서 세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이슬람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차이가 그런 거죠. 이슬람 사람들은 네 명만 보여도 서울대학교 금요일 날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걔네들 사우디아에서 유학하는 애들 네 명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시간표 바뀌느냐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주일날 시험 보는 이게 없어지느냐 말이지. 이슬람들은 자기네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택한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구약시대는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인자하셔가지고 요즘 주일날 어긴다고 벌받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실은 이게 로마 카톨릭화 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이렇게 해놓은 것이 사실 로마 카톨릭에서 미사를 그렇게 시간마다 해놓고 너희들이 그냥 입맛에 맞는 시간에 와서 미사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일 성수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 또 보면은 제가 목회할 때도 이제 새벽기도 주일날 낮에 새벽기도 평상시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와. 그럼 새벽기도 오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오늘 낮예배에 참석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비록 낮예배 참석을 못해도 새벽기도는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보고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지금 그렇게 사실은 이 아첨을 하는 것이죠. 내가 평상시에 새벽기도 안 나왔는데 오늘 내가 새벽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보시고 나를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신적으로 사실은 주일 성수 어기게 되어지면 무슨 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었는지 사실.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 상실되어져 버리고 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교 예배 모범의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건지 이런 거 좀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 시간이 많지 않 벌써 뭐 다 끝나갈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어쨌든 주일을 준비하고 심지어 음식 사 먹는 것조차도 불가피한 일이 아닌 이상은 삼가고 어디 시장 보러 가고 뭐 여행 가고 하는 이런 것도 삼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정말 늘 주지해 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강조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이제 교육적인 부목사 시절에 심우했던 교회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슈퍼마켓 주인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평상시 왜냐면 그분이 주일날 내가 예배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네는 교회 예배 참석할 수 없다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저기 요 문 열어서 수입이 평상시의 수입에 얼마나 더 증가가 됩니까? 그랬더니 30%가 더 벌린대. 근데 누구 때문에 그 제가 부목사로 있는 그 교회 주일 학생들부터 성도들이 거기 와서 늘 장 보고 뭐 물건 사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그 일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문을 닫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돈이 더 많이 벌리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말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단순히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온 종일 주님의 뜻대로 주의를 바르게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다라고 보여지는, 그 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들 늘 뭐, 예를 들어서 골프 치러 가고, 뭐, 교회에서도, 그냥 탁구다이 갖다 놓고, 나머지 시간에 운동하게 만들고, 무슨 뭐, 홍합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사사로이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이 날이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인 주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어도 이 주일 성수 문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 안식일 중심, 이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요. 그러면 이제 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양해 좀 해 주시고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이게 세 가지니까 교회 중심은 예배 중심, 주일 중심, 공교회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공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까 제가 베드로, 내 이름이 베드로라 하고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웠는데 페트로스하고 페트라라고 했는데 큰 바위하고 돌멩이 차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교회, 공교회 전체 교회 중심. 그러니까 서울교회는 주님의 그 공교회에 속해 있는 한 교회이지 서울교회가 전체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교회는 전체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다. 근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주님이 이끌어간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지파의 숫자들이 다 달라요. 그 인구 수가 다 다르죠. 지역도 다 달라요. 그런데 전체 요단강 동편이나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전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다 몽땅 들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교회를 비롯해서 제주도에 있는 교회까지 아니면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적어도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하나 된 교회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분인 것처럼 그 주님을 주로 모시고 고백하는 그 주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자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교회가 전체 교회가 하나 된 교회이고 우리 서울교회는 그 교회의 한 지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 그 이유가 뭐냐, 전체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적어도 네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제가 그 발표한 논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같다. 신관이 같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관이 같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장로교이기 때문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서 위에 있는, 적어도 장로교라고 한다면 같은 신앙 고백서를 고백한다. 그 다음에 예배 모범이 같다. 교회마다 지금 예배가 다 틀리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 하나님이 A교회, B교회, C교회마다 다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같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 다른 교회에 가보게 되면 예배 방식이 전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적어도 공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관이 같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방식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직제가 같아야 된다. 교회마다 직분이 다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권징이 같아야 된다. 여기서 권징 받는데 저쪽 교회에서는 웰컴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권징의 효과가 모두 공교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기 한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든지 징계를 받았든지 하면 다른 교회에서도 여전히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회성이 없다 보니까 다 한국에는 개교회주의만 남아있다 보니까 뭐 A교회에서 징계받고 B교회 가면 웰컴 해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져서 이게 한국 교회 안에는 정말 공교회성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한국의 교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줄법처럼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중심, 주일 중심, 그 다음에 공교회의 중심이어야 한다. 공교회는 좀 같은 신앙 고백,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 예배 방식이 같아야 된다. 직제가, 교회의 직제가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권징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교회는 공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이지 서울교회만의 독특성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요 공교회성만 가지고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쓴 논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가 정말 사는 길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놓쳐버리면 교회는 사교 집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교회로 전락이 되어지고 그래서 종교 집단이 되어서 그 사람이 떠나고 없으면 망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저는 말씀 중심과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 안식일 중심 공교회 중심의 교회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감으로 다른 교회에도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올바로 세워가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로 올 2020년도 함께 승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